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저희 환경에, 감정에, 관계에 여러 가지 내면에 파도들이 저에게 닥쳐오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사 주님의 손 붙잡고 날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런 시간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제 입술과 등자의 신명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를 주님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도 안 나오는데 잠깐. 아, 오케이 됐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먼저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좀 삼켜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광산업을 하셔서요. 집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 갈 때도 굉장히 그 당시에 가기 어려운 외국에 좋은 학교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어렵게 오면 어떻게든 학위를 따가야 되는데 돈이 많아서 오면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유학을 가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중간쯤 돼서 그냥 중퇴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회사에 취업했죠. 광산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손자가 들어왔으니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다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그 시기에 사실 이 사람이 가장 열심히 했었던 건 회사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회사에 일하면서 그때부터 시 되게 열심히 쓰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정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예술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 회사, 할아버지 회사에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서 일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 담아서 열심히 하는 건 시 쓰는 거, 내 예술 활동 이렇게 재밌게 사셨어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할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망하셨습니다.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죠. 생계가 아예 막막해졌죠. 그런데 아내도 부자네요. 그래서 이제 부인 처가인 지역으로 갔습니다. 뭐 우리 집까지 부자는 아니었지만 처가 땅 옆으로 가서 처가에서 그냥 생계비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그래,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겠냐. 아직 30대 초반인데 네 사업을 해봐라 하고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이 시를 좋아하는 청년이 사업을 잘했을까요? 1년도 안 돼서 또 홀랑 말아드셨습니다. 경제로 다시 한번 어려워졌겠죠. 기본적인 생활비는 여전히 주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이나 큰 실패, 할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자기가 한 회사도 망했다는 걸 실패감에 술로 나를 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매일 술 드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아내랑 술을 한잔하고 아마 아내가 굉장히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음독자살 하셨습니다.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이면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어린 나이죠. 그렇죠? 이 사람 인생을 쭉 들어봤을 때 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고인을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그냥 느낌상 어떠세요?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좀 더 부유하지 않은 점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뭔가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차라리 좀 그랬으면 뭔가 좀 겸손했으면 어땠을까? 꼭 사업가 기질도 아닌데 사업을 하는 게 맞았을까? 왜 나중에 사장이 되겠을까? 그냥 생계비 지원받으면 좀 소박하게 사시지. 아, 왜 포기하셨을까? 왜 거기서 포기하시나? 아니 애들도 어리고 이제 33살인데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거기서 잠시 환경만 뭐 이렇게 놓아버리시나? 이 분야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 도움 받다가 부모 도움이 사라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자기가 재능이 없는데 여전히 자기 뭐 사장급이어야 될 것 같아서 굳이 또 사업을 하는 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게 놓아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김소월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이죠. 18세에 등단해서 23살에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고요. 그 사람 5년, 6년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100년간 한국 사람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시는 교과서에서 가르쳐줬고요. 그에 관해서 800편의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논문이 생산되고 있죠. 아마 김소월을 가산한 논문은 1000편을 넘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논문까지 다 합히면 뭐 그 이상이 될 거고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너 군데 세워져 있고요. 서울 전국으로 하면 그의 시비가 세워진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진달래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가 그가 읍조렸던 시가 비석이 되어서 시비가 되어서 도리에 새겨져서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김소월을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김소월은 김소월을 어떻게 평가했어야 될까요? 이 23살 우리 기준으로 청년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어야 될까요? 최소한 김소월은 자기 자신을 사업가로 평가했어서 안 됐습니다. 그렇죠? 김소월은 자기를 사업가로 평가했어요. 할아버지 사업 밑에 있다가 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자기 자신을 사업가로 평가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김소월이 나약하고 무능합니까? 여러분 100년 안에 가장 천재입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업가란 기준으로 보면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김소월을 사업가로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김소월은 딱 오늘 환경으로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렇죠? 오늘 환경. 두 번의 사업 실패, 경제적인 빈곤함, 뭐 가족의 뭐 폄하가 있었겠죠? 뭐 상상해보건대. 가족들의 무시. 내가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먹고 살 일을 막막하고 내 현재 환경이 이렇구나. 그걸로 자기를 평가했으니까 죽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 여러분 김서를 조금만 견디고 그 시기만 지나갔으면, 그렇죠? 그가 좀 참고 지나갔으면, 그가 노년까지 살았으면, 그렇죠? 아, 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에 있었으면 됐구나, 그렇죠? 김서울은 그냥 사람에 있었으면 됐어요. 이미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일은 23세에 다 이루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됐어요. 사람만 있으면 광복과 함께 교수가 됐을 거예요. 평생 존경받고 살았겠죠. 안 보이죠 자기는. 여기가 끝인 것 같죠. 왜? 지금 이 순간의 환경으로 나를 평가해버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세우면 그 평가가 맞죠. 문제는 뭐예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돈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 버나.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예요. 나 얼마 버나. 내가 그래서 모아놓은 자산이 어딘가. 내가 어느 집에 사나. 차가 뭔가. 그냥 다 한마디잖아. 나 얼마 버나. 끝. 그거 말로 뭘로 평가해요? 그걸로 평가하지 마.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물어요. 그럼 그거 말로 뭘로 평가해요? 그러면 그 반문이 이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그렇죠?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그럼 왜 그걸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전인격으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재능과 어떤 탁월성을 갖고 있는지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로 평가해야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수많은 다면 평가가 있죠. 근데 그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 한 가지 지점으로 그것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사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대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한 장의 분량을 투자하는데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인 구절이 1장 3절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야,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야, 이렇게 평가하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만 변해요? 교회 공동체가 변화된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역사,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각 사람이 변화되고 그 관계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만 있는 교회였어? 아니,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백적인 사랑? 아니, 뭐 사랑해.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수고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수고를 감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끼기에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돈을 쓰는 수고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서로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저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서로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인내가 없는 소망은 그냥 위시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소원이란 말이에요. 인내가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내가 그걸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를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그렇죠? 참는 거란 말이에요. 참는 거, 아유, 아프지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인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망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 교회가 가까이 되는 소망, 목표점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결국 기독교는 뭘 하자는 것이냐. 결국 기독교는 마음의 바른 기준을 세우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계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완성형 인간은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인정받느냐, 뭐 출세하느냐, 돈 많이 버느냐, 그런 건 그냥 운이잖아요. 그런 건 그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완성형 인간은 어디예요? 그 사람이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기독교의 완성형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가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완성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본만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샘플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디에? 너희가 마케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렇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의 본을 받은 교회가 되었더니 어떤 교회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죠. 내가 이상적인 롤모델을 가지고 그 롤모델을 추구하면서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아가에서 야, 진짜 대살로니가 교회 얘기 들었냐? 너 대살로니가 교회 가봤냐? 야,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 우리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 우리는 사랑이 수고가 없는 것 같아. 아,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없나? 우리는 소망이 있나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대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아, 남의 숨은 근처도 못 가본 진짜 응? 완성이야. 진짜 대단한 교회지. 이 대단한 교회가 2장에 보면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가 나요. 뭔 얘기야? 1장을 읽으면요, 와, 대단한 교회가 엄청난 교회였구나. 바울이 대단한 교회를 한 장을 칭찬하니까 엄청난 교회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2장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대단한 교회에 해명을 해요. 해명.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해명을 하는데 해명 내용을 보세요.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해명을 해요. 그 다음에 너희도 알잖아.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탄식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냐 하고 해명을 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라고 해명을 해요. 그러면 해명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의심을 할 수 있죠. 지금 그 대단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의심하고 있어요? 뭐라고 의심해요? 얘네 우리를 속였다. 걔네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왜? 탐심의 탈. 자기들이 뭐 얻어갈 거 있어서 아첨의 말로 막 이렇게 이쁜 말로 자기들이 얻어갈 거 있으니까 막 이쁜 말로 우리를 속여먹었네.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야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산교회서를 읽으면 이 모순이 되게 재미있어요. 1장에서 분명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 엄청난 교회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앙 좋은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쟤네들은 자기들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간사한 말로 속여서 우리가 한테 피해를 준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울이 이걸 아니야. 내가 니들한테 무슨 경제적 유익을 가져간 지 있냐? 나 니네, 그때 내가 자비랑으로 했잖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여기서 세움받은 자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함께 있을 장차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려워졌어요.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서.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안 좋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 이게 올라가 봐요. 상황이 안 좋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핍박받는 건 나쁜 거야. 핍박받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럼 왜 핍박받았어? 예수 믿어서 핍박받았지. 그쵸?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예수 믿었어? 바울 때문에 믿었잖아. 바울 때문에 믿었잖아.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바울이 잘못된 거지. 아, 걔가 나를 속여 먹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워진 건 잘못된 거야. 왜 어려졌어? 예수 믿어서 어려워졌네. 그럼 누구 때문에 믿었어? 바울 때문에 믿었지. 그럼 걔가 우리를 속여먹은 거지. 걔네들이 막 아첨의 말, 걔 말을 들을 때 내가 막 기분이 좋아갖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첨의 말에 우리가 당했네. 속임수에 당했네. 아예 중심이 흔들려버려. 이 교회가. 왜?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못됐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시 잘못됐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게 절대 기준이 돼서 거꾸로 올라가서 이 환경이 안 좋아진 데 영향을 미친 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네. 내가 왜 힘들어졌어? 아, 내가 대학 때 그렇게 봉사활동 다니고 막 그러면서 내 인격을 돌보고 신앙을 돌보고 아, 그때 내가 토익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미쳤지. 나한테 그때 봉사활동 가자고 했던 그놈 누구야? 걔네한테 내가 속은 거야.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지금 어려워? 아, 내가 그때 연애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 아, 그때 얘랑 만나고 내가 지금 얘랑 결혼한 바람에 그때 얘만 아니었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내가 얘를 만나서 내 인생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거야. 왜 어려워?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네 집은 막 다 대주던데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네. 그럼 잘못한 거야. 부모가 나한테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 하나로요 그 사람 뿌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도요 그 논리 하나 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거라는 논리 하나 쓰잖아요. 그럼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잘해도요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랑 갈등이 생긴다고 이 사람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도 미친듯이 싸우고 갈등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중간에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직장을 잘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공부를 잘못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일이 잘 되려면 그렇게 중간에 어려워야 될 수 있어요. 그걸 배우기가 어렵고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운 난 코스가 그 코스에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산길 타고 가는데 난 코스 나오면 잘못 온 겁니까? 아니요. 그걸 지나 여기 정상을 가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난 코스가 나왔다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레길만 돌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난 코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게 좀 잘 안 되네. 난 코스가 나오네. 일이 꼬이네. 그럼 뭐 잘못 온 건가? 잘못된 건가? 이건 아니지 하고 해버리면요 이렇게 돼요. 김서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무서운 논리에서 걸어나오셔야 돼요. 잘못됐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어도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도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이거 갖고 최종적인 평가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리체크만 하셔야 돼요. 생각처럼 잘 안 되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아니야, 이 방향이 맞아. 아, 그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뚫고 지나가는 거야. 리체크만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그 관점에서 봅시다. 그럼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일장 내내 이 사람들을 칭찬한다고. 왜? 걔네들이 너무 좋은 애들이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죠? 다시 걔네들이 너무 좋은 애들이라 가르쳐주고 싶어서. 왜? 자기가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이렇게 칭찬 많이 했을까? 예, 물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였어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막 엄청난 칭찬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넌 진짜 좋은 애야. 넌 막 진짜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진짜 좋은 애라는 걸 지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 얘기를 굳이 해요? 안 해요. 그치 수진아? 얘는 너무 잘 알아. 그럼 굳이 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건 얘 인생에 도움이 안 그냥 수진아 알겠는데 나도 알잖아. 근데 요건 이렇게 고쳐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굳이 안 그래도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은 애한테 또 막 너무 좋은 애예요. 너무 좋은 애예요. 이 친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그 얘기가 나와요? 애가 너무 괜찮은 애가 내 자식이 김수월인데 돈 못 벌어 온다고 의소침에 있어. 애가 야 넌 천재야 천재. 넌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야.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야 너 김수월이야. 야 네가 왜 죽어. 넌 살아만 있으면 돼. 네 인생 해야 될 건 벌써 다 했어. 23살에 인생의 과업이 끝났어. 너는 바울이 맨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좀 기억을 하는. 야, 네가 너 대단한 교회 니네 믿음 소망 사랑이야. 니네 장난 아니야, 니네. 야, 모든 교회들이 널 샘플 교회로 삼고 있다니까. 네가 갖고 있는 내적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모르겠니? 왜 자꾸 돈으로 너를 평가해? 환경으로 너를 평가해? 네가 갖고 있는 내적 영향, 가치와 선한 영향력으로 너를 바라봐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죠. 바로 맨 처음에. 두 번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다 뭐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사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속임수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집에 와서 대놓고 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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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계속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사건이 니네가 나한테 속은 사건이야? 아니면 니네가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건이야? 라고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니네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 니네 그때 하나님 믿었잖아. 니네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 라고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뭐라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영적 관점으로. 야, 네 하나님 만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후회돼? 아니잖아. 너 하나님 만났잖아. 돈보다도 소중하고 명예보다도 소중하고 네 인생 다른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걸 계속 얘기해요. 세 번째.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야, 원래 어려워진다고 했잖아. 이 세 번째. 아, 내가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 요새 미리자가 제일 중요해.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 아니, 예수 믿으면 순적하다고 내가 언제 얘기를 했어? 쭉 잘 될 거라고 언제 얘기했어? 아니, 미리 얘기를 했잖아. 중간에 과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 등산 시작할 때 3코스까지는 평지인데 4코스부터 가파라요. 대신 5코스면 전망이 좋아요. 거기만 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 언제 편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뭐가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해? 원래 네 인격이 변화되는데 세상에 선한 영을 미치는데 네가 세상과 반대편으로 살면 세상이 너를 공격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중간에 너를 훈련시키는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환란을 왜 무조건 나쁜 거라고 규정해? 코스에 들어가 있는 일부인데 너한테 편하면 진리고 편하지 않으면 이게 불이니? 그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미리 얘기를 했잖아. 이게 바울이 세 가지 설명이에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설명으로 뭘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깊게 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야, 네 환경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 라는 아, 그래, 이 장을 막 이러면 그래, 내가 왜 내 환경으로 나를 평가 아, 대단히 문제가 있네. 내 환경으로 날 평가하면 안 되지. 응? 네 내적 가치로 널 평가해. 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대살로니까잖아고 하면 아, 난 아니구나. 난 해당 사항이 없네. 야, 모든 믿는 자에게 너가 본인이 아, 내 얘기한 게 아니구나. 내 얘기한 게 아니네. 저는 이 대사랑 교회를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중간에 내가 이탈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처음에 아, 그래 환경 갖고 내가 나를 평가하면 안 됐네. 근데 아까도 처음에 예를 들었지만 야 그분은 김서울이고 우리가 김서울이니? 아니잖아. 진달래꽃 쓰셨어요? 아니잖아. 뭐 23세 이뤄야 될 거 다 이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처음에 상황을 받고 나를 평가하지 말에는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내적 가치로 너를 바라봐라고 할 때 그 위대한 내적 가치가 나한테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위축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컨텐츠만 보지 마시고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패턴. 그럼 바울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의 위대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시각이죠. 시각.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해요? 깊게 보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네 현상만 보는 건 얕게 보는 거고, 그렇죠? 현상만 보는 건 얕게 보는 거고 그것보다 네 전인격, 그렇죠? 전인격. 그것보다 더 가장 밑에는 뭐예요? 네 안에 있는 가능성.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겉에 있는 내 지금 내 직업 내 돈 주변 사람의 평가라는 내 겉만 보지 말고 내 전인격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내 전인격을 봐요. 아 그럼 난 전인격적으로도 아직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어디까지 봐요? 가능성까지. 그렇죠? 가능성까지 봐요. 네 안에 갖고 있는 영적 가능성. 네 안에 있는 영적 하나님께서 네 안에 원래 만들어 놓으신 네가 되려져 갈 가능성, 그 깊이에서부터 어떻게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렇지,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근데 필요합니다. 그럼 세 가지 얘기를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랑 합칠게요. 우리가 좁고 얕게 봐요, 우리를, 나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 중독 얘기했죠. 뭐만 봐요? 네, 단점만 보죠. 좁게 봐요. 그리고 어떻게 봐요? 얕게 봐요. 내 환경만 봐요. 나를 좁고 얕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해도 아유, 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좁고 얕게 보니까. 내 단점, 내 환경. 아, 목사님, 전 이런 단점이 있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은 내 단점이 내 정의야. 사실은 전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환경. 그리고 사실은 내 환경은 요거밖에 안 돼요. 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좁고 얕게 보죠. 그럼 뭐 때문에 안 돼요? 대단할까 교회가 그렇게 좁게 얕게 보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죠. 그렇게 좁고 얕게 보는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람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좁고 얕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죠. 넓고 깊게 봐야 돼요. 좁고 얕게 보는 상태에서 자기 신뢰가, 뭐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겠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게 자기 신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넓고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자 하는 거, 못하고 있는 거 넓게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깊게 보는 것,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 어떤 거, 내가 지금 내면적으로 어떤 거,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까지, 그렇죠? 나를 깊게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인격과 가능성까지 보고, 내가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잘해나가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큰 패러다임 속에서 나를 볼 때, 그런 자아상, 그런 내 모습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보고, 아 그럼 내가 그것을 해나가면 되겠군요. 내가 이런 나를 개발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갱신해나가면 해가면 되겠군요 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통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설교가 이제 다음 주에 3주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평가를 넘어서십시오. 그 우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요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얕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사실 중에 일부예요. 굉장히 좁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 평가를 넘어서세요. 내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 그렇죠? 내 단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날 넓게 보셔야 돼요. 날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런 나로서 살아가라. 그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오늘 본문 위주로 적용하면,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간직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문을 적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지금 이 기도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함은 뭐예요? 굳건함. 네가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강림하실 때 주의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되기를, 그 좋은 모습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굳건함,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매일 아침 회사 가면, 내 통장 잔고 들여다보면, 내 주변 사람의 평가를 들으면, 매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얕게만 계속 얘기해요. 그럼 그렇죠? 매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파도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파제가 딱 있어야 돼요. 방파제를 이렇게 딱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파도가 빵쳐도 방파제를 딱 때리고 가버려야 돼요. 방파제가 없이 그 파도가 무슨 태풍 치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그 파도가 막 여기까지 다 범람을 해가지고 차 쓸려가고 집 쓸려가고 나무뿌리 뽑고 그러면 안 돼요. 방파제가 딱 서 있어서 파도가 와도 풍랑이 와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파도가 방파제만 딱 때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파제 조금 이렇게 바스라져요. 그럼 나중에 태풍 지나면 방파제만 딱 보호하면 돼요. 이렇게 내면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방파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태풍 치면요 배들 다 육지에 올라와 버려요. 배들 다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럼 방파제가 딱 있고 태풍이 와도 이 안쪽은 잔잔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기도죠. 지금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문을 기록해서 써서 보낸다는 건 뭐예요? 나 니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니들도 이렇게 좀 기도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 기도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너희 지금 아 바울이 나를 속였네. 지금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걸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놔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내 마음을 뒤집어버리니까 그 어려운 일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을 뒤집어버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쌓아야겠다. 내 기도의 방파제를 쌓아야겠다.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 그냥 생각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생각을 지키는 습관. 아 일요일에 말씀을 듣고 되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우 막 화요일에 갔더니 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생각을 구경하는 습관. 어, 내 마음이 사라졌네. 어 이런 마음이 또 생겼어. 곤충일지처럼. 어 잠자리가 왔다. 잠자리가 떠나가네. 그건 생각을 구경하는 습관. 생각을 지키는 습관은 어? 내가 이런 마음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 마음을 갖고 딱 하는데 중간에 딴 생각이 계속 들어와. 그럼 이게 내가 완고하지 말고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이야? 아니면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야? 돌파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오케이. 나 저 생각이 흔들리지 않겠어. 저 생각이 나한테 뿌리 내리지 않게 하겠어. 내가 알곡과 가라지. 저 생각은 가라지의 생각이야. 나를 해롭게 하는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야. 틀린 생각이야. 저 생각을 안 할래. 근데 생각이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나?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생각을 지키는 습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대사람교회에서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생각을 지켜내는 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진짜 대사람교회에서 전서 읽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그 환경 하나로 자기를 평가절하 하는 바람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다는 못했지만 이 너무 괜찮은 교회가 이 아이디어 하나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바울이 우리한테 사기쳤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곧 재림하신다고 막 그러고 무슨 종말론처럼 그러고 앉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도 안 나가고 막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지고 막 난장판이 돼요.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그 멀쩡한 애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내가 애초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든가 나중에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아니 원래 이 정도 힘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애초에 잘못했다면 나중에 엄청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좀 딴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난 거야. 한쪽 흐름은 뭘로 가요? 바울한테 속았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한쪽 흐름은 야 금방 예수가 재림하실 건데 그때 우리 장난 아닐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단기간 내에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다들 퇴사하시고 모여 앉아서 이제 퇴직금 까먹으면서 예수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무슨 이단적 종말론적 교회의 풍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되게 따뜻하게 쓰는데 후선은 말이 좀 말이 거칠어져. 기분이 안 좋아진 거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교회 전서를 보면요. 그렇구나. 정말 환경으로 날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멀쩡한 애가 삐끗해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괜찮은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바른 길을 걷고 있다가 그냥 생각 하나 삐끗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삐끗한 생각이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잘못한 거다. 그 생각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잘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꼭 가셔야 되겠어요. 마무리합시다. 말씀 가되 제가 오래 뽑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부분이 자, 이 말씀 받으려고 그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죠. 아 목사님 뭐 좋은 말씀이나 좀 듣지 마 왜 그러셔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그래도 잠시의 희망이 있어요. 뭐 처음에 뽑았을 때 뭔 말인지 모르다가 나한테 들고 와서 물어볼 때까지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그 텀의 희망을 갖지. 뭔가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아, 전 여러분 송고영 씨한테 뽑는 순간 아, 별로다.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가 갖는 맥락은 뭡니까? 맥락은 뭐예요? 네가 바른 방향으로 가긴 하는 가고 있는데 결과가 되게 안 좋을 거야. 그때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 그 방에 맞으니까 마음 굳게 먹어라. 여러분 마음 굳게 먹으라는 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여러분 해외 가는 사람한테 마음 굳게 먹으라고 그럽니까? 군대 간 애한테 마음 굳게 먹으라고 그래요. 네? 인생에 좋은 일도 막 신혼이 시작했는데 마음 굳게 먹어. 그래 이제 막 뭔가 어려운 거 시작하는 애한테 마음 굳게 먹으라고 그래.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막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물론 말씀 가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처음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마음 굳게 먹으라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고. 마음 굳게 먹으라고. 얼마나 굳게 먹어야 돼?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여러분 나만 그럴 수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굳게 먹으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결과가 조금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졌다고 내가 잘못했나? 그만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큐티 본문 붙잡고 큐티하는데 한 달을 앉아있어도 은혜가 없다고 아 괜히 했나? 그만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사금의 시간 시작하시는 분 100일 달려가십시오. 꼭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100일을 꼭 달려가세요. 99일 동안 이 짓을 왜 하나 싶은데 100일째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100일 달려가세요.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라고 마음먹은 거 있으세요? 그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사라지는 조석지방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그 방향에 맞으니까 결과가 좀 안 나온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 방향을 굳게 가져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방향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 과정이요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뿌리 내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견고하게 하는 과정.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디어로 있었던 기준이 여러분들 영혼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기분을 있었던 사랑이 여러분들 영혼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순간의 감정을 있었던 투쟁심이 여러분들 영혼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 굳게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럼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길을 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해질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난 나를 충분히 넓고 깊게 보고 있는가. 난 내 현상이 아니라 내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가. 내 인격과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가. 내 단점이 아니라 내 장점까지 보고 있는가. 난 나를 넓고 깊게 보고 있는가? 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림을 그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맞긴 하고 좋긴 한데 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에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건하게 새해 맘먹은 것이 3월에 5월에 10월에 좀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한 해 동안 첫 마음을 끝까지 잡고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구절 여러분들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도에 휩쓸려가지 마세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파도에 휩쓸려가지 마시고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확실한데 여러분 환경으로 그거 그냥 날려버린 것들 있습니까? 환경이 좀 안 좋으니까 내 환경이 좀 어떠니까 여러분들의 그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삼켜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마음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기준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내가 상황 갖고 하나님을 평가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붙잡고 걸어가겠사오니 주원의 그 마음 지켜달라고 우리 들말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모든 말씀 중에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를 닮았다는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어도 내가 나를 좁고 얕게 보기에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의 뚜껑을 닫고 있었던 것을 지금 멈추겠사오니 내 마음의 뚜껑을 내가 열고 주님을 기대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담미 안에 담기는 가능성대로 내 인격을 성숙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회와 주신 역량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걸 내가 믿고 주님 앞에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각 사람에게 나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를 멈추고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신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자주 오늘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어리석음부터 걸어나오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으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으나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지 다른 쪽에서 풍성한 선물을 받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내가 보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를 오해하고 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넓게 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시작할 때 이제 아직 저희가 2월인데 주여 환경에 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벌써 내 중심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첫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파제가 없는 바다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배들을 뒤집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젠 기도로 견고하게 하겠사오니 내가 이제 일상에 나가서 나를 허락 나에게 준 그 많은 파도 같은 잘못된 생각을 내가 막기로 결정하겠사오니 주 나의 마음을 견고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셔서 주님께 주신 소중한 생각들이 이들의 일상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길 기대하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며 주님의 은혜로서 새로워지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